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재발견으로 정했고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지난 주일 저와 여러분은 염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이 조각나는 것, 나누어진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메림나. 우리 뇌의 그 부정평량, 경향 때문에 마음이 조각나는 것이 디폴트 세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디테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염려를 어떻게 던질 것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빌립보서 4장 6절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4장 6절을 잠시 적용면에서 보았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설교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기도인가? 여기에 기도의 근거, 이유를 두 가지로 제가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 기도의 자리가 힘든가? 왜 기도의 몰입이 힘든가?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유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 걸려 있습니다. 왜 기도인가?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설계가 인간을 로봇이 아닌 파트너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전지하셔서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왜 굳이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구걸하듯이 말하는 기도의 형식이 필요할까?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지. 분명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맞습니다. 인간의 도움이나 개입이 없이 온 우주를 완벽하게 통치가 가능해요. 그런데 인간을 로봇이 아닌 파트너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동반자. 그래서 가족 개념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권리를 다스리는 권리를 통치하는 권리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입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세상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을 동반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세상 다스릴 권세를 위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동반자인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존중하기로 승리해 놓으셨어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단으로 침입하지 아니하십니다. 충분히 전능하시고 충분히 전지하시고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무단으로 함부로 침입하지 아니하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두드릴 필요가 없는 전능하신 창조이신데 우리의 허락을 받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왕의 왕이신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안 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세상에 수십억 인구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두드림을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완강하게 그 문을 안 여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강하게 그냥 강도처럼 들어가서 그 마음을 장악하나요? 아니에요. 무수한 기도와 그 사람의 겸비한 그 상태 가운데 들어오십시오라고 해야 들어가세요. 마음을 두드릴 필요도 없이 밀고 들어오시면 안 되는가? 창조주신데 내 허락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을, 주님의 그 위대한 그 권능을 제한하시기로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기도가 여기 들어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여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그 힘을, 지혜를 행사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영적 승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할 때 그 문제는 오로지 우리의 어깨에 놓인 그런 짐이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방치를 해요. 아,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비슷한데.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을 선택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할 때 그 문제는 오로지 내 어깨 위에 놓인 염려로, 개인적인 짐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뢰는 순간에 그 사건은 하늘 성전의 공적인 안건이 돼요. 내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비즈니스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퍼블릭한 비즈니스가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크게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 문제는 더 이상 나의 개인사가 아니고 하늘 프로젝트가 돼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예를 두 개 들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용돈 뜯기고 빵 셔틀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해요. 누구한테 알렸다가는 또 큰 보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울면서 아빠에게 누가 나를 괴롭혀요 라고 고백해버려요. 그렇게 나를 괴롭혀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가정의 문제가 돼요. 그 전까지는 개인에게 있다가. 그래서 아빠가 학교에 연락하고 가해자 부모 만나고 법적 검토하고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두 번째, 아이가 밤늦게 열이 펄펄 끊습니다. 한밤중이에요. 엄마 아빠 다 자고 있습니다. 아이는 왜 아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히 아파요.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참다 못해서 밤 2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엄마 나 너무 아파요 라고 신음을 뱉는 순간에 엄마의 문제가 돼요. 엄마는 해열제 찾고 응급실로 차를 몰면서 의사를 만나고 아이의 질병이 엄마의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해결로 나아가죠.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사소하고 구차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늘의 공무, heavenly business가 돼요.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공급받아야 정상 작동하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동반자로, 또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독립된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데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공급받아야, 힘을 공급받아야, 지혜를 공급받아야, 많은 것을 공급받아야 정상 작동하는 평생 영원히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창조주가 아니에요.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너 안에 신이 있다. 이게 뉴 에이지예요. 너 안에 신이 있다. 너는 신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관계 가운데 신적인 반열 가운데로 부름을 입었지만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양이에요. 목자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설계 성격이 창조주 의존적 피조물이에요. 목사님, 영혼 가운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나요? 뭐라고 내가 영원토록 의존적이라고? 아니요. 이거는 엄청나게 자유함을 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발견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인간은 애초에 자기 힘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력망에 꽂혀야 제대로 작동하는 가전제품처럼, 나무에 있어야 수분을 공급하는 가지처럼, 저 여러분 그렇게 생겼어요. 그제 벡터 전기회사에서 노티스가 하나 왔어요. 3월 14일 토요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기가 끊긴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3월 14일 토요일, 제가 설교가 완성되는 날인데, 가장 많이 전기를 쓰는 날인데, 엄청 불편하죠. 벡터에서 온 전기 정전 통지서가 왜 우리 당황하죠? 집에 있는 냉장고, 뭐 인덕션, 컴퓨터 어떤 것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집에. 옛날 원시 사회처럼 불을 피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집은 애초부터 외부 전력이 공급돼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 집이.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잠시 담임을 했던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아파트 건설 현장, 이제 아파트가 쭉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와서 예배를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파트에 크게 아파트 이름까지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아직.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전기 배선. 곳곳에 선이 있는 거예요. 벽에 막 여기도 선이 있고. 아니, 집에 선이 이렇게 많아? 전기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곳곳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발라지고 나중에 가구가 들어오고 이제 천장에 백지가 발라지고 그렇게 하겠죠. 이 어지러운 전선 뭉치가요, 그 집의 신경망이에요. 만약에 이 전선들이 없으면 가구가 아주 아름답고 창문이 정말 아름답게 뭐로 처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최고급 가구가 무색하게 되는 콘크리트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설계도대로 매립된 이 전력은 파워소스가 이 아파트를 아파트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평안을 창조할 수 있는 독립된 배터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자신하죠. 창조주 하나님과 끊겨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깜빡깜빡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삶이 영이 되더라. 아니요. 얼마나 많은 삶의 구멍이 숭숭숭숭 나는지 몰라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기 안 들어가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3월 14일 날 전기가 안 들어가도 저는 살아갈 수 있어요. 정전이 된 집에서 켜지지 않는 인덕션에 냄비를 올려놓았을 때 밥이 되길 기다리는 거 말이 안 되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메림나, 이 마음의 파편화는 그 본질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이라는 그 외부 전원, 파워소스, 전능적 하나님, 창조주, 그 외부 전원, 하나님과 차단된 상태에서의 그 인생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규모, 정도, 결과, 아름다울까요? 인생의 거대한 문제들을 내 힘으로 처리할 때 우리 영혼 내부에 유한한 자원이 바닥나기 시작하죠. 이때 메림나, 마음이 조각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염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존재는 아니다. 그것이 기도의 이유예요. 두 번째, 기도의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왜 기도에 몰입하기 힘든가? 우리 영혼에 설계된 배선이고 생명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정작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 접속된다는 느낌이나 또는 그 기도를 시작했지만 3, 4분이 안 되어서 몰입이 되는 대신에 산만함이 그 자리를 차지할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영어로는 jamming, 의심이라는 jamming이 발생해서 그래요. 근데 jamming은 보통 IT나 군사 분야에서 통신 방해거든요. 이렇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이 웨이브가 중간에 어떤 전파 차단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에 들어갔어요. 근데 방음이 잘 안 돼. 사람이 꽉 찼어요. 대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테이블 앞에 놔두고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귀를 대는데도 중간에 이 사람의 대화가 중간중간에 숭숭 비는 그런 차원. 그것을 재밍이라고 그래요. 주파수 교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존재하세요. 통신이 성공하려면 한쪽에서 다른 한쪽의 주파수가 lock on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뇌가 기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하고 기도에 들어가면 교란이 있어요. 교란이에요. 기도의 필요를 느껴서 기도의 자리에 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것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소란스러운 카페에서 대화를 이번 주에도 누구 만나서 그래보고 다음 주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을 때 이 카페 찾아가겠어요? 소란스러운데 내가 이만큼 목소리를 내야 대화가 되는 것인데 아무리 커피가 맛있다고 해도 그게 찾아가겠어요? 아니요. 장소 옮긴단 말이에요.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에 교란이 일어나면은 하다가 그치고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그 교란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뇌가 과거의 실패 데이터, 거절당한 경험을 계속 송출하면서 의심을 만들어내요. 기도하면서 이런 의심이 들어옵니다. 정말 들어주실까? 내 형편이 이런데 가능할까? 주파수가 흔들리면서 영혼이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생겨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요동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집중하는 대신에 시장 볼 때 뭘 사야지라고 하는 아이템이 막 생각이 나요. 오늘 저녁은 유튜브에서 봤던 그 음식으로 하자. 그게 막 갑자기 떠올라요. 중간에. 그래서 이 노이즈가 생기면서 지금 생겼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요동치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5분간 기도하려고 자리를 했다가 이러한 시련이 생기면 3분 더 앉아있기로. 바로 자리 떠나지 마시고 내가 이겨야지 하고 더 자리를 차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염려라는 요소예요. 염려가 제거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면서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 같이 잠시 한번 볼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이 중앙처리장치, 이 CPU는요, 연산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무언가를 처리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개가 띄어져 있는 상태이면은 그러한 상태에서는요, 리소스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기도에 몰입이 안 돼요. 염려의 요소가 여기에 많이 띄워져 있으면 그것이 처리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끄지 않고서는 하느님과의 연결이, 기도의 몰입이 안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그 태블릿 PC가 Surface Pro 9인데 최근에 SSD 카드를 교체했어요. Surface Pro 9 아주 훌륭한 사양의 컴퓨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작업 자체가 문서창을 한 4개 정도는 띄워요. 이렇게 참고해야 되는. 그래, 아래 한글 문서창을 한 4개 정도 띄우고 웹 브라우저 한 5개. 그리고 제미나이 작업창을 서너 개 띄워요. 그러면 이게 12개 내지 다섯 개 정도의 창이 생겨요. 그러면 서피스 프로 9 살 때 그 기본 그게 256 그 기가바이트였거든요. 문서를 타이핑하는데 이게 엔터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자가 글자가 나타나는 게 늦는 거예요. 버벅거리는 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페이지 스크롤도 느리고 기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소스를 잡아먹으니까 바닥에 난 거죠. 해결책은요. 창을 닫는 거예요. 아니면은 SSD를 교체하거나 SSD를 교체했더니 너무 빠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도는 고사양 작업이에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늘 주파수를 맞추고 창조주의 지혜를 연산하는, 끌어당기는 고성능 활동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방해 요소들을 연구해야 되고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마음이라는 그 화면에 창이 한 15개가 쭉 떠 있다고 생각해봐요. 백그라운드에. 노후 대책, 자녀, 교육, 뭐 건강 이렇게 매립나가 이렇게 쭉쭉쭉 다 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백그라운드에 리소스를 잡아먹는 우리 마음의 이 CPU와 메모리를 거의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버벅버벅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문서를 타이핑하려고 할 때 버벅거리듯이 정작 기도의 은혜를 주님 앞에 올리려고 하면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닿는 것이 마치 미로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고 하는 것처럼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매립나 염려 분열 상태가 과부하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가 버벅거릴 때 해야 될 첫 번째 일, 불필요한 창을 끄든지 SSD를 갈든지. 그래서 작업관리자 열어가지고 메모리 잡아먹는 앱들을 강제 종료해야 돼요. 그래서 15개 띄었다가 4개 정도로 4개는 너무 박하다. 한 7개 정도로 띄우면 속도 체감이 느껴지거든요. 가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마우스가 안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화살표로 돼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움직여요. 그때 어떻게 해요?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눌러서 먹통이 된 프로그램을 강제로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지금 내가 하는데도 안 움직여요. 우리 영혼에 침투한 이 염려라는 프로세스를 단호히 끊어버려야 된다.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기도할 때 있어서.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평강이 지배하기 시작하고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도 들거든요. 방해 요소들 여러분 정복하는 거 그냥 왜 그렇지 기도가 왜 힘들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삶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길을 가장 큰 유익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것이에요. 어떤 차원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단순히 더 나은 마음의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차원 자체가 다른 위치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내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무언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접속이 일어날 때, 우리 뇌가 상황이 이래서 절망이야 라고 계산할 때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 나를 지키면 지금 상황은 변화된 게 없는데 희한하게 왜 내가 기분이 이렇지? 막 머리를 감싸고 걱정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평강은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 때문에, 그 신분적인 위치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는 밤에 아이들 보통 무서워하죠. 그때 어떤 아이는 안 무서워해요. 근데 그 아이가 낮에 뭐 심부름을 잘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안 무서워요? 아니요. 엄마, 아빠라는 그 부모의 성벽이 지금 두르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이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양 중요해요. 그거를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의 양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러한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평안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도 5분 겨우 하고 난 다음에 평안하기를 바래?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 아닙니다. 이때 선포하십시오. 나의 평강은 내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신분이 주는 권리이다라고요. 그럴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키시리라고 말했을 때 아마 성벽을 지키는 그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로마 보초병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를 중단시키고 기도를 선택할 때 분명하게 7절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도 초월하는, 여기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떤 때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침입하듯이 주장하는 그 차원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리텐 보험 여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고리텐 보험.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1892년에 태어나서 1983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박해했을 때 이 코르텐봄 여사의 그 가족들이 집안에 비밀의 방을 만들고 그 수많은 유대인과 저항군들을 숨겨줬어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4년에 밀고자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그래서 온 가족이 체포돼요. 그래서 코리와 언니 베시가 악명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감금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여성 전용 수용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용소의 환경이 열악했겠죠. 그 중에서 아주 힘들게 했던 것이 벼룩이었대요. 벼룩. 이제 염려의 대상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데 이 언니 베시는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언니 베시가 코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베룩에 대해서도 감사하자. 그렇게 격려해요. 코리는 처음에는 이해 안 되지만 언니를 따릅니다. 그래서 베룩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룩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간수들이 이 방에는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베룩 때문에. 베룩이 너무 많으니까 간수들이 이 방에 안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용소 가운데서도 자유를 조금 더 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45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언니는 죽고 거기서 그리고 코리는 풀려납니다. 2년이 지났을 때 1947년에 패전 후에 폐허가 된 독일 뮌헨의 한 교회에서 코리텐폼 여사가 말씀을 전해요.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 교회에서 그날 전한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곳에 낚시 금지 표지판을 세우신다며 용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요. 그런데 그 남자를 보는 순간에 숨이 멎는 것처럼 아주 마음속으로 너무 놀랍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쓴 그 남자가 코리 기억 속에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했던 교도관이었어요. 여성 전용 수용소라고 했잖아요. 언니 베시가 죽어갔던 그 수용소 이자들 이제 샤워실에 그 빨가벗고 이렇게 입장할 때 수치감을 주는 말들,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비하하고 비웃고 했던 바로 그 교도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는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자매님 입으로 직접 듣고 싶군요. 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골텐보험 여사가 인간의 이해력, 능력, 그게 한계를 부딪힙니다. 자기가 용서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정작 은혜를 죽게 하고 샤우실에 갈 때마다 수치감을 일으키고 때리고 했던 수많은 여성을 모독했던 바로 그 남자를 그곳에 보았을 때 용서를 구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여사의 손길이 나가지 않습니다. 증오와 복수심이 갑자기 막 그 여사를 지배하고요. 코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정입니다. 의지는 마음의 온도와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마음속으로 코리 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게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팔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손을 내미는 행위를 할 테니 용서는 당신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계적으로 마치 로봇처럼 무거운 오른손을 뻗어서 남자의 거친 손을 잡습니다. 바로 그 순간 빌립보서 4장 7절이 현실이 됩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뜨거운 열기가 팔을 타고 내려와 두 사람의 맞짱 손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치유의 파도가 밀려왔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님,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인간의 학습과 경험과 결론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2026년 3월 이 한 달 동안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염려가 우리 인류의 디폴트 세팅이지만 이것을 비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던지는 이 은혜를 구합니다. 이 3월 한 달 동안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는 자격이 있는 자일까 라는 의심이 주님과 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교란할지라도 주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현장에,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